인생에서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은 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결혼할 사람 찾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혼자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랑 이런 얘기를 평소에 자주 하는 결혼한 친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수연 작가님 다시 컴백했습니다. 웰컴 백. 네.
안녕하세요. 미키 형 친구 조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승현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된 거지?
3년 반 정도 됐죠. 그러니까 형보다 훨씬 늦게 했죠. 형은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이제 20년 반 됐지. 요즘은 더 흔하지 않지만 그때도 흔하지 않았던 20대 때 결혼을 했거든.
저는 이제 40 되자마자쯤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했죠. 지금 기준으로도 사실 마음이 급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살던 도시들, 파리나 뉴욕 같은 데서는 워낙 결혼들을 다 늦게 하기 때문에. 그치.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 정령기라는 게 있지만,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런 동네들은 결혼 정령이라는 걸 따로 정해놓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조급함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됐을 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 정령기라는 말도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게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결혼하기가 어려운지, 결혼이 진짜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면 90년대에는 1년에 4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결혼 건수가 1년에 20만 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더 줄어들었지만은 올해 수능을 본 사람만 봐도 5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봤거든. 그럼 1년에 20만 쌍이 결혼하는 건 얼마나 결혼을 많이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 결혼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결혼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을 못 찾겠다, 이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잖아. 왜 그럴 것 같아?
결혼을 안 하고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역설적이긴 하죠. 한참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지금보다 시골 인구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은 인구가 적으니까 내 또래 남녀 숫자 풀이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인터넷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내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만 내 연애 대상이었으니까 사실 선택의 여지가 되게 좁았는데도 결혼 잘했어.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내 또래의 남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게다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취미 그룹이라든지, 옛날에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요즘 러닝크루에서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드가.
나 러닝 시작했는데.
20년 전에 결혼하신 분이 큰일 날.
혼자 또 혼자.
네. 런크루 가가지고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런 전에 없던 만남의 방식이 생기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람을 찾기가 훨씬 쉬워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가? 얼마 전에 유행하기 시작한 육각형 인간, 육각형 남자, 여기서 힌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른 걸 같이 할 사람을 찾을 때는 한 가지의 굉장한 퀄리티가 있는 사람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이 잘 통해. 그럼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말동무가 되는 거고. 제가 사이클 좋아할 때는 어떤 형이 사이클 진짜 잘 타, 그럼 그거는 사이클 같이 타는 형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여섯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각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가지가 탑이 아니라도 여섯 가지가 평균 이상인 사람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뭐 175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필터를 하기 시작하면은
흔히 우리가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이잖아요.
네, 그 조건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외모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있어. 성격도 10명 중에 2명은 나는 마음에 들어. 수입도 10명 중에 2명은 내가 마음에 들어. 그걸 보면서 아, 너 이게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 세 개가 모아지면은 0.2 곱하기 0.2 곱하기 0.2면은 0.008이 돼. 0.8%의 확률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게, 요즘 애들이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난 눈 높지 않다, 평균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젊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서 코믹한 웹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Male Delusions Calculator, 남성 환상 계산기. 여성들은 Female Delusions Calculator.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의 변수를 집어넣으면 그런 사람의 숫자가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인지를 보여줘요. 사실 그 변수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변수도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35살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 30살에서 40살 사이에 이성, 결혼 안 한, 애가 없는, 비만이 아닌, 그리고 나랑 같은 인종인 사람만 골랐어요. 심지어 대체로 0.5% 이상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만 골라도.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디폴트로 가져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종교도 보고, 어떤 사람은 지역도 보고, 부모님이 뭐 하는지도 보고, 한두 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특출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육각형 변수가 6가지다? 그러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 전에 우리 MMM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특출남이 아니라 밸런스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특출한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쉬운데 밸런스를 찾으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나는.
나는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나는 흔한 경우는 요즘도 아니고 예전도 아니었지만, 내가 대학교 2학년, 와이프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다고.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육각형 같은 거 없거든. 그냥 같이 있어서 좋으면 돼. 그거밖에 없잖아.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만나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거든, 다행히도. 근데, 승현님 얘기한 대로, 이제는 다 도시에 사니까,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러면서 결혼을 늦게 하니까, 이제 조건들을 하나, 둘씩 더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확률은 1%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당신의 운명은 천상계에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그게 웃긴 게, 뭐 영국에 그 유명한 논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평범한 사람이 수익, 외모,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그렇게 눈이 높지 않은 평균적인 남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평균적인 여성을 만날 확률이 몇인가 라고 했더니 28만 5천분의 1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변수가 많아지니까.
내가 그 논문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그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정식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우주의 외계 생명체가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할 때 쓴 방정식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당신의 운명은 천상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명이 길어진 거랑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할 때 till death do us apart 이렇게 명세를 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보고는 그럼 이 사람이 60년을 같이 살아야 되거나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거나 생각을 하지만 현대사회가 되기 전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꽤 준비가 된 상태여야 그 당시에 아버지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니까 딸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니까 그때는 뭐 결혼하는 나이가 남자들이 지금보다 늦은 경우도 많았대요. 현대사회로 오기 전에는. 그런데 평균 수명이 19세기까지만 해도 40대 후반 뭐 50대 중반 이랬으니까 실제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다가 죽을 위험이 3분의 1 이랬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애를 계속 낳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뭐 한 1년 반 있다가 첫애 낳다 죽을 확률 뭐 25%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60년이 아니라 뭐 한 15년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마음에 들면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0년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28만 5천분의 1이 나온다.
이것도 변수네. 그치? 예전에는 오케이 내가 10년? 오케이 콜! 60년?
그게 다 맞으려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60년을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찾는 거는 진짜 우주계에서 외계인 생명체를 찾는 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AI도 똑같아. 점점 변수가 많아지지?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 연산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
연산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연애에서는 치명적이야. 왜냐면 연애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네.
상대편이 나를 마음에 든다고 그랬을 때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연산하고 있는 사이에 저 사람은 벌써 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해체될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연산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찾기 힘든 인연을 맺어지기는 더욱 불가능하게. 이게 생각해보니까 3차원 공식이 아니잖아요. 같은 장소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4차원 공식이거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어야 돼. 그 마음이 같은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난 솔로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 어긋나는 걸 보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비용 측면도 변수 너무 많으니까 내가 도저히 혼자 못하겠어. 자만추 자신 없어. 그래서 결혼 정보회사에 돈을 주고 가입할 때 300만 원에서 막 1000만 원까지 낸다고 하더라고. 마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결혼 정보회사에 나의 이 수많은 변수들에 맞게 여러분이 좀 찾아주세요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솔로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어떤 기수들 보면 그냥 딱 처음에 그 자기소개할 땐 잘 되겠다 싶은 기수들이 있어요.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직업도 좋아 다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어떤 변수를 인풋하는지가 각자 달라요. 한쪽은 종교가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은 종교는 안 중요한데 양치를 언제 하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변수가 많은 것뿐 아니라 이 변수의 타입도 사람마다 달라.
그럼 이쪽 변수가 0.3% 이쪽 변수가 0.5%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곱해야 돼. 그러면 0.0으로가 나와.
이거는 몇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인간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뚫고 눈을 멀게 하는 감성. 옛날에 그림을 보면은 쿠피드가 눈을 가리고 무작위로 쏜단 말이에요. 그 심볼리즘이 뭐냐면은 인간이 변수를 생각해 가면서 연애를 하려 그러면 사실 연애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어떤 짝이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게 기적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눈먼 장난꾸러기 애기가 활을 쏘는 거에 사랑을 비유를 한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나라가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하는 능력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고 머리를 사용하는 거를 입시를 하면서 평생 단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먼 어린아이가 없어 마음속에.
눈먼 어린아이가 왔다가 아 야 얘네는 아닌가 봐. 딴 데 먼저 갔다 올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머리로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고, 머리로 연애를 하면은 연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혼할 사람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만큼 또 중요한 질문이, 결혼을 진짜 꼭 해야 될까?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안 하는 사람들 많고, 결혼을 안 한다고 뭐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수현은 어떻게 생각해?
결혼이 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혼은 허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구식 결혼의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은 크리스천식 결혼에서 유래를 했죠.
신의 은총 아래 너희가 사냐 못 사냐를 교회가 결정해주는 문화였지.
그 룰을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조제프 헨릭 박사와의 인터뷰 영상에도 올렸는데, 결혼을 누구랑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게 가장 강했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사촌이랑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사촌이랑 결혼할게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주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이혼한다 그러면 이게 막 가문 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이혼시켜주세요 그럼 신부님이 안 돼 같이 살아, 신의 뜻으로 결혼했으니까 절대로 안 돼, 너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 이런 것 때문에 제도화 시킨 거지. 연애가 꼭 결혼으로 갈 필요도 없고,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지 말란 법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력이 어디서 넘어가냐, 이제 교회에서 정부로 넘어갔는데,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애 낳고 살겠다는데 평생 이 사람 지키면서 나라에서 왜 허가를 내준다 만다요? 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승현이 결혼한다 그랬을 때 좀 놀란 게, 와 승현도 결혼을 하네.
왜냐면 내가 형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으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데 정부한테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 그렇지. 근데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물론 모든 커플이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은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하지 않는데, 다른 건 있다.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게 다른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가장 전통적인 서구식 결혼인 가톨릭 결혼식을 몇 번 가게 됐어요. 유럽에서. 근데 확실히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부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신부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건 건강하건 가난하건 부자건 평생 동안 지키고 사랑하자고 신 앞에서 맹세합니까?
앞으로 60년 동안!
그런데 자기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Yes, I do! 이러는 순간 약간 심리적 변화. 그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나중에 조금 싸우거나 마음이 안 맞아도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 앞에서 맹세했으면 함부로 아, 성격이 안 맞아서 안 살래요 라는 말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개인의 영역으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관계로 바꿀 것인가,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사랑하고 내 선택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다 라는 관념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혼자 사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커플을 이룬 상태에서도
그치.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같이 살겠다는데 누가 간섭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난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나는 뭔가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신성화시키고 싶어 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프랑스 혁명 때부터 좀 반항 기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정부 허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결혼한 커플인데 결혼식을 안 한 커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결혼식에서 반지 가지고 오는 걸 자기 아이가 했어요.
둘 사이의 아이.
네, 둘 사이의 아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 이 관계는 너무 스페셜해서 우리는 이거를 공식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라는 관념에서 성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결혼은 어차피 종이 쪽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관계의 본질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 관계는 나랑 이 사람이 만드는 거지 이 종이 쪽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근데 어쩔 때는 이 라이센스 따면 기분 좋잖아요. 제주도 가가지고 가끔씩 다이빙 하는 거랑 패디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승현이 얘기한 그런 결혼이 일부 문화권에서는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를 내가 최근에 본 게, 내 미국 사는 무슬림 친구가 있어. 잘 살다가 이제 쨍그랑 해서 이혼을 해. 이혼 언제 해? 그랬더니 아, 아직 모른대. 종교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서양의 역사적으로는 이게 신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이게 컸다면, 동양의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거는 뭐 신적인 영향보다는 우리 가문의 집안의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족끼리 맺어준 결혼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현대 사회가 된 다음에도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 모습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물론 이게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예전에 그 드라마 단골 소재였던 승현아 걔랑은 절대로 안 된다.
제가 돈 때문에 이런 자세요? 사랑한다고요? 이것이 물! 이 장면만 봤으면 90년대, 2000년대 모든 한국 드라마 다 본 거야.
그렇죠.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
야, 요즘은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얘야 누구라도 좋으니까 시집이라도 좀 가라 이제 이걸로 바뀐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절대자가 누구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신성사회기니까 절대자는 신이고 우리나라는 유교사회니까 절대자가 커뮤니티인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속을 한 게 유교 문화에서는 신한테 약속을 한 거 이상으로 이제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체면이 상실되고 우리 부모님이 망신당한다가
집안의 명예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약속을 어겼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교사회에서는 똑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사적 영역에 있느냐 사회적 영역에 있느냐의 차이를 선택하는 것이 나는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형은 특히 이 30대 친구들한테 경제적인 조언, 커리어 관리, 자산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돈과 결혼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갈리는 의견이 있어요. 좀 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의견은 야, 결혼해야 돈 모아. 그치. 이런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아니, 결혼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 지출이 무서워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싶다. 이게 있어요. 결혼은 돈을 만들어준다. 결혼은 돈을 날리고 행복을 사는 행위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결혼해야 돈 모아라는 옛 어른의 말은 동의하진 않아.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보통 결혼을 해서 기본적으로 남자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그 프레임이라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는 그 프레임은 완전 끝났잖아. 결혼 늦게 하고 남녀 다 돈 벌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냐 안 했냐로 돈 관리를 잘하냐 못하냐는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돈을 막 쓰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갑자기 절약할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 결혼해서도 잘 관리하는 사람 이미 그 전부터 잘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승현이 얘기한 결혼을 할 때의 비용은 이거는 원타임 비용이잖아. 이게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모으고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 현재 상황에 맞게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쓰면 돼. 아니 결혼하는데 누구의 허락이나가 꼭 필요해?처럼 결혼하는데 비싸고 화려한 의식이 꼭 필요해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잖아. 그러면 간소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어떤 커플은 결혼식 안 하고 그 중에 일부 비용을 기부하고 그냥 둘이 살기 시작했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것도?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돈 관리의 변수가 변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전에는 나 혼자 관리하면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경제 공동체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돈을 어떻게 쓰고 누가 벌고 누가 뭘 쓰고 해서 부부가 현명하게 조율이나 관리를 못하면 여기서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보다 높은 게 부부의 경제 문제, 돈 문제야. 그래서 결혼을 했건 결혼을 안 했건 돈 관리 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미키피디아 보세요.
네. 내가 할 말을 그대로
해주네요. 게스트가 나왔으면 좀 거들어야지.
이거를 부부가 현명하게 잘 접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면 부부들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첫 번째는 한 사람한테 올인하는 거야. 모든 돈이 한 사람한테 다 가서 이 한 사람이 돈 관리를 하는.
그게 옛날에 조금 경제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 뭐 이런 그렇지. 유형이었죠.
그렇지. 이럴 때 만일에 한 사람이 돈 관리를 정말 잘하고 정말 이 감이 좋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돈 관리라는 한 사람이 이거를 내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러는 순간 부부관계에 갑을관계가 생겨.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각자 주머니로 기본적으로는 각자 관리를 하는 거야. 물론 조율을 하면서. 특히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맞벌이 부부가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부는 뭐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방법을 쓰고 있어. 서로 어느 소비 항목을 누가 쓰냐. 그리고 각자 수입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투자하는지를 잘 조율을 해놔야지 이제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세 번째 방법은 공동통장같이 둘이 그냥 하나의 커다란 주머니를 만들어. 그래서 수입이 다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같이 쓰는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은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통제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방법을 쓰면은 야 너는 그거 그 옷 이거 얼마야. 나는 지난번에 그 자라 가서 샀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부부싸움할 건수를 얘가 너무나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둘이 정말로 돈을 너무 안 써. 그렇다면 이 방법이 잘 먹힐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돈 관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국은 장기적인 이 자산을 모으기 위한 투자로 연결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결혼에 답이 없는 것처럼 돈 관리도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부부가 많은 대화와 많은 시행착오와 조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것이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결혼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기보다는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더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꼭 돈이 더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뭐 형이 말한 대로 요즘은 다 경제생활을 하니까 사람이 늘어난 만큼 또 더 많은 수익을 합치니까 그걸 조율해 나가면 되는데 유연성이 굉장히 줄어들긴 해요. 특히 나처럼 정규적인 수익이 아니라 책을 쓰거나 일이 있을 때만 돈이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이 잘 들어올 때 좀 편안한 집에 살다가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은 진짜 나는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뭐 서울에서 일하다가 돈이 잘 안 되면 일단 지금 모아둔 돈을 최대한 늘렸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치 좋은 물가 엄청나게 싸고 좀 치안 안 좋고 지저분한 난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 가가지고 원룸에 박혀가지고 다음 책 쓰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혼자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런 드라마틱한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거기다 애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어떤 정규적인 생활을 하는 터전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변화 자체가 옛날에는 오히려 어떤 골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거든요. 에이 잘 안 됐네 야 새 도전 야 남미 고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고통이 돼버리거든. 근데 저는 그 이전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자신감이 내가 좀 여러 나라에 살아봤고 언어 습득에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잘 안 풀리면 언제든지 물가 싼 나라 가가지고 다음 일을 도모할 때까지 그냥 거기서 그 나라 말 배우고 그 나라 문화 배우면서 속된 말로 짱박혀 있을 수 있다 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과 자신감의 가장 큰 근간이었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게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돈 관리를 훨씬 더 계획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좀 잘 모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이 옛날에 하던 말이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검사 못하겠어라는 마인드로 살다가 내 몸뚱아리만 검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야 되거든. 가계부도 쓰기 시작하고 엑셀 시트도 만들고 위키피디아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관리하는 법도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우리 예전에 그 기억나? 우리 둘이 그 얘기를 했었어. 결혼할 때 성격은 좀 다른 사람도 괜찮은데 성향은 비슷한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 난 지금 승현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 왜냐면은 얘기한 대로 인생이란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굉장히 유동적인 게 인생이잖아. 그래서 플렉스블한 게 중요할 때 부부가 성향이 맞아. 뭐 그런 부부 있잖아. 야 우리 번 거 싹 모아서 1년 동안 세계 일주 하자. 이런 부부들 보면은 되게 멋있고 행복해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그 둘 다 그게 맞았기 때문이잖아. 근데 만일에 성향이 안 맞는 두 부부가 결혼했어. 한 사람은 안정된 생활에 돈을 잘 유지해서 내 집 마련이 목표야. 근데 한 사람은 야 우리 그냥 1년 직장 그만두고 세계 일주 합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유발을 하잖아. 그래서 성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성향 차이로 이혼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승현은 결혼 전후에 뭐가 제일 달라졌어? 나 이제 이거는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남자랑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뭐 한문으로 이게 실제 어원이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총각이 왜 총각인 줄 아니에요? 모든 게 각져서 총각이래요.
총각?
모든 게 날카롭다는 거야. 성격도 날카롭고 생활도 삐뚤어지고 불만도 많고 그냥 모든 게 날카롭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깎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활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나는 특히 치우친 삶을 되게 많이 살았어요. 내가 생각할 때 싱글 남성들이 그럴 것 같아요. 게임에 빠지면 그냥 라면 먹으면서 게임. 그래가지고 한 게임 4일 하고 나면 여기 라면 한 4개 쌓여 있고 내가 게임에 몰두하면 게임 외에 모든 게 안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일 프로젝트에 빠져 리서치 프로젝트에 빠져도 그 프로젝트만 중요하지 안 중요해. 그래가지고 막 배달 음식 막 쌓여 있고 피부 관리 안 해서 막 여드름 나고 막 수염 더부룩하고 막 머리 떡지고 그 상태에서도 그냥 계속 막 코딩만 하고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싱글들의.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어도 저거 치워! 그러면 퍼즐을 누르고 일단 싱크대가 아 싱크대까지만 가면 어떡해! 헹궈 가지고 집어넣어! 이러면서 육각형 남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가 생각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육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만 맥시마이즈 됐고 나머지는 다 지로야.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은 위생, 영양, 운동. 근데 이제 남자들이 저항을 해. 왜냐면은 자기는 이게 자기 아이덴티티거든. 딴 걸 늘리면 이게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돼! 내 특색이 사라지고 있어! 하면서 발악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면은 책을 읽어도 1시간 읽고 내려놓을 줄 알고 게임을 해도 1시간 반만 하고 먹는 음식 치울 줄 알고 집에 가서 옷도 먼 낼 때만 신경 쓰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어디 스타일러에 걸어가지고 먼지도 털고 빨아놓을 줄 알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육각형으로 변하더라고요.
육각형이 아니라 더 오히려 원으로 변하니까
원으로 변하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육각형 배우자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육각형 배우자는 유부남 유부녀밖에 육각형일 수가 없어.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모난 사람을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육각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육각형인 배우자를 얻자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을 남이 해놓기를 바란 건데, 그러면은 돌싱을 만나거나 굉장히 다른 사람이랑 오래 화끈한 연애를 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도 싫잖아.
돌싱글스가 그래서 인기 많은 거였나?
아니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솔로보다 돌싱글스를 보잖아요. 그럼 돌싱글스가 나온 사람들이 훨씬 결혼 상대로 나은 경우가 많아. 왜냐면 이미 깎여왔거든. 그래서 이제 원석을 얻으려면은 육각형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다이아몬드도 그러네. 다이아몬드도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깎아서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파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육각형은 결혼하는 상대에서 찾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 다음에 점점 사람이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다가 결혼생활 한 30년 되면은 원이 되겠죠, 형 얘기대로. 근데 나는 젊었을 때 어른들을 보면은 되게 형편없어 보였어요. 왜냐면은 내가 모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난 사람들을 리스펙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대 때 존경하던 30대 형들은 모난 형들이었어. 근데 내가 40대 때 존경하는 50대, 60대 형들은 육각형이나 원형인 사람들이에요. 60이 됐는데 아직도 모나 있으면은 멋있을 수는 있는데 되게 힘들게 사시더라고. 멋있는데 롤모델은 아니에요. 아 이게 되게 감사한 거구나. 사람이 모났을 때도 있지만 적당할 때 깎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결혼만큼 확실하게 나를 깎아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승현 얘기에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하나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아 그래, 그렇게 내가 이제 깎이는구나. 그래서 동그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좋은 거라고 밸런스를 찾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결혼해서 못하게 되는구나랑은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싱글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게임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형 최근에 고스트 오브 스시마
딱 여기 앉아서 하는 거야.
그거 하루 종일 하잖아요.
하루 결혼하... 종일은 안 해. 아. 깎였으니까.
니케님의 레데리와 고스트 오브 스시마 썰이 듣고 싶은 분들은 MMM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과정은 절대 아니야. 만일에 진짜 결혼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는 결혼이 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함께 하거나 잘 지원해주는 내 인생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부부가 함께 하는 거 너무 좋아. 그거 많으면 되게 결혼이 재밌고 행복해. 근데 또 각자 혼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 혼자 하는 것들을 혼자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줘야 돼, 상대방한테. 부부가 테니스를 같이 쳐. 너무 좋아. 테니스 열심히 둘이 치러 다니면 돼. 근데 한 사람만 테니스를 쳐.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치러 가냐, 나보다 테니스가 좋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난 갈등이 생기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한다라는 가정 하에 테니스를 마음껏 치고 와라고 하는 그 룸을 줄 때,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둘이 가지는 시간에 더 충실할 수 있어서 나는 그게 더 장기적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고 결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만약에 내 배우자의 취미가 밤에 클럽에 가서 트월킹을 하는 게 취미예요.
아 그건 안 돼.
얼마 전에 한 독일 자동차 회사 원로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 이제 이력을 보니까 원래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기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1년, 저 나라에서 1년 살던, 내가 어떻게 보면 꿈꾸는 인생을 실제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조그만 독일 시골 도시에서 지난 20년 동안 살면 답답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안 그렇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20대, 30대 가장 돌아다니기 좋은 나이에 다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40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가 내 인생에 뭔가를 더 얻어다 줄까? 약간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나 비슷하게 생긴 애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홈베이스 지키고 있으면 그냥 교대한 거지 내가 뭔가를 포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얘기를 하거나 특히 아이를 낳는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변화를 겪어본 사람은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이 왜 어렵냐 이런 걸 보면 다 너무 미리 생각을 많이 해서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인생이 너무 완벽해서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는다, 난 그건 리스펙트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가 얻어지고 잃어버리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변화 자체가 두려워서 나는 일단 안 할래, 아니면 육각형 같은 말도 안 되는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28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 나타나면 할래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걸 수도 있다. 20, 30년 비슷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번 확 바꿔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만큼 확실하게 그거를 바꿔주는 게 없는데 그 전환점을 내가 괜히 낭비하는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다시피 나는 계획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커리어도 계획을 하고 언제 뭐 승진을 해서 언제 뭐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우리 위키피디아에서도 계획에 대한 영상을 많이 만드는데, 인생에서 미리 계획할 수 없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에 대한 뭐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제가 뭐 언제는 뭐하고 뭐 몇 살까지는 결혼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까지 해서 내가 결혼할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노력을 했건 안 했건 살다 보니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까 수연이 말한 대로 우연히 큐피트가 어디선가 쏘나서 나한테 맞았어.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과 특히 커리어 계획을 할 때 결혼을 변수에 넣을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게임을 더 하자. 그렇게 미리 변수로 넣어놓으면 안 되는 게 결혼이고 그래서 만일에 내가 결혼해서 안 나타났어. 내 주변을 봐도 혼자 충분히 잘 살고 돈 관리도 잘하고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스스로 난 뭐를 잘 깎아서 둥그러지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있거든. 그래서 결혼을 너무 미리 계획한다. 나의 미래의 계획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 오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인생의 동반자라는 게 물론 당연히 결혼도 있지만 좋은 친구, 저와 유튜브에서 저의 인생 동반자는 승현이에요.
저 아닙니까?
우리 피디님도 있어요?
네. 우리 피디님 원래 탐구생활 하셨었습니다. 참 제 동반자였어요. 뉴욕도 같이 갔어요.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 이렇게 하면 너무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손님이니까 정중하게.